사도행전 17번 메시지. 베드로 일행의 사역을 통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번식 12번째. 4장 32절부터 5장 11절에는 교회 생활의 계속이 나오고 5장 17절부터 42절에는 유대 종교인들에 의한 핍박의 계속이 나옵니다. 교회 생활의 계속에 관하여 4장 32절부터 37절에는 적극적인 장면이 있고 5장 1절부터 11절에는 소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 메시지에서는 4장 32절부터 5장 11절에서 보여진 교회 생활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교회 생활의 계속. 적극적인 방면.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함. 4장 32절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같이 쓰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말합니다. 2장 44절에서처럼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은 사랑의 표시가 아니라 믿는 이들을 탐욕과 이기심에서 구원한 그리스도의 역동적인 구원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이 계시될 적에 잠시 실행되었으며 바울의 사역 기간 동안에는 교회 생활 안에서 율법적인 실행으로서 오래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부활한 그리스도의 증인들. 33절은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간증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행동으로도 부활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큰 은혜가 모든 믿는 이들 위에 임함. 4장 33절에 따르면 큰 은혜가 모든 믿는 이들 위에 임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 사람에게 요구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사람에게 공급합니다. 사실 은혜란 사람에 의해 누린 바 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은혜는 부활 안에서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넣어주심으로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부활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부활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란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만유 되시는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4장 34절과 35절은 그 중에 궁핍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것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분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장 45절에서처럼 토지와 가옥을 파는 것은 주님의 역동적인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 구원은 믿는 이들로 하여금 타락한 인류를 사로잡고 점유하고 강탈하는 땅에 속한 소유물들을 이기게 했습니다. 바나바의 예. 4장 36절과 37절에서 누가는 자기 토지를 팔아서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사람의 적극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니 팔아 모든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36절에서 격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위로를 뜻하기도 합니다. 레위인이며 구브로 태생인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판매 금액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이는 필요를 따라 성도들 가운데 배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4장 32절부터 37절에 있는 적극적인 장면의 일부입니다. 소극적인 장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거한 두 인격체. 4장 끝에 있는 적극적인 장면에 이어서 누가는 5장 1절부터 11절에서 소극적인 장면을 제시합니다. 그 소극적인 장면에는 한 쌍의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니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려는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내 자신을 위하여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나니아는 사도들에게 거짓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신 성령께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과 사도들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들을 읽을 때 우리는 두 인격체들이 이 부부 안에 거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먼저는 의심할 바 없이 그 영께서 그들 속에 거하셨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 속에 거처를 정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사탄이 그들 속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그들의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께 거짓말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 거주자, 성령과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믿는 이들인 우리 또한 우리 속에 이 두 거주자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 교사들은 사탄이 믿는 이들 속에 거하는 것을 믿지 않으며 성도들이 귀신들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제시펜 루이스가 자신의 저서 성도들의 전쟁에서 귀신 들린 믿는 이들의 경우에 관해서 말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녀를 마녀라고 부를 정도로 멀리 나갔습니다. 비록 어떤 이들은 믿는 이들이 귀신 들릴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지 모르나 어떤 참된 믿는 이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혔었다는 것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아마 사탄에게 사로잡혔거나 속임을 당한 믿는 이들에 대한 첫 사례가 여기 사도행전 5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졌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다만 그들의 밖에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도 있어서 그들을 속이고 부추겼음을 가리킵니다. 야심의 문제. 어찌하여 사탄이 그들 속에 그런 거점을 갖고 있을 수 있었습니까? 사탄이 이런 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야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 배운 것은 믿는 이들이 이름과 지위와 칭호와 서열을 가지려는 야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심은 심지어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이들 가운데서도 발견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나는 교회 안에서 서열과 지위와 칭호와 이름에 대한 야심을 가졌던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젊은이들조차도 인도자가 되려는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북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심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 400개 이상의 소그룹을 세웠습니다. 과거에 그와 유사한 그룹들을 세울 때는 각 그룹마다 한 명의 인도자와 돕는 이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임명들이 부패의 요인이 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우리는 소그룹들 안에 어떤 정해진 인도자들이 없어야 한다고 교회에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각 그룹의 모든 사람이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들을 속이기 위한 근거가 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있던 거점은 이름을 내려는 그들의 갈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판 것으로 인해 명성 얻기를 원했습니다. 야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들은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그 판매금 중 얼마는 자신들을 위해 간직해두고 얼마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께 거짓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거짓말한 대상인 그 영이 하늘에 계신 그 영, 곧 그들의 바깥에 있는 그 영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그들이 단지 객관적인 성령께만 거짓말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 속에 계신 바로 그 영께 거짓말한 것입니다. 만일 성령께서 그들 속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왜 베드로는 그들이 성령께 거짓말했다고 말했겠습니까? 사탄과 성령이 동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 거주했었습니다. 오늘날 성경 교사들 가운데 사탄 마귀가 사람의 육신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베드로의 체험을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지했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같은 장에서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사람인 베드로가 또한 사탄에게 사로잡혔음을 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꾸짖기 시작했을 때 그분이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탄이 단지 베드로의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에 있었음을 봅니다. 야심은 결국 죽음을 초래함. 사탄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으므로 그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사탄의 속임수를 피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무언가 되려는 야심을 거절하고 정죄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무언가 되려는 생각을 가질 적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일 수 있고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안에서 무언가 되려는 야심을 품었었습니다. 즉 그들은 이름을 내려는 야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들의 야심 때문에 그들은 속임을 당했고 그 속임수는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기록이 가리키는 바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둘 다 육신적으로 죽었습니다.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육신의 죽음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사망이 전혀 없다는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무엇이 되려는 야심, 즉 인도자가 되려는 야심은 그 야심적인 사람을 영적 사망으로 이끕니다. 야심을 품은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더라도 영적으로는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보아왔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야심이 영적 사망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 모두가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육신의 죽음이라는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들이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록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받았지만 그들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 안에서 어떤 그분의 자녀들은 현세에서 어떤 특별한 죄 때문에 육신의 죽음에 이르는 운명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성령께 거짓말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라는 징벌을 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사례는 교회 생활 안에서 야심과 부정직에 관해 극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께서 누가로 하여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례를 기록하게 하신 것은 비록 교회 생활이 놀라울지라도 야심에 관해서는 여전히 조심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지적하시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언가 되려는 어떠한 야심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서열이나 지위나 이름에 대한 어떤 야심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야심을 갖는다면 우리를 영적 사망으로 이끌 수 있는 근거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셈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 거짓말하는 죄. 5장 4절에는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에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이는 재산을 팔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사도들에게 율법적인 실행으로 여겨진 것이 아님을 가리킵니다. 믿는 이들은 모든 물건을 공동 소유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원함으로 행해진 것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만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고 싶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재산을 판 돈은 그들의 권한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께 거짓말하려고 작정한 것이 바로 그들의 죄였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그대로 간직하거나 재산을 판 돈을 그대로 두는 것은 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성령께 거짓말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교회를 속이고 거짓말함으로써 명성을 얻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내주하는 성령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심한 죄였습니다. 그들의 죄는 그들 속에 거주하는 악한 자 사탄과 고의로 합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례에서 주어진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5장 3절에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그가 성령께 거짓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4절 끝에서 베드로는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3절의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합니다. 후에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3절의 성령과 4절의 하나님과 9절의 주님은 모두 하나인데 특히 믿는 이들의 체험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두려움이 교회에 임함. 11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소극적인 장면에 대한 기록을 종결짓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교회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인데 밖으로라는 뜻의 에크와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뜻을 가진 칼레오의 파생어로 구성되었으므로 부르심을 받고 나온 사람들, 곧 회중, 모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한 지방 교회로 언급된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나중 메시지에서 보겠지만 8장 1절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은 한 지방 안에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도시의 관할 구역, 즉 예루살렘 성 내에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지방 안에 있는 한 지방 교회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계시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인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계시된 교회는 어떤 지방 안에서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이 표현된 것인 지방 교회입니다. 각기 지방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관한 신약의 기록은 전체에 걸쳐서 일관성이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행해진 표적들과 기사들. 5장 12절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 백성 가운데 표적들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의 기록은 2장 43절과 매우 비슷한데 그 구절은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말합니다. 기적들과 표적들은 성육신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중심적인 간증의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그것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일부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사와 표적들은 사도들이 무엇을 전하고 사역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으로 행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것은 기사들과 표적들은 하나님의 중심 간증의 일부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부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사들과 표적들은 사도들의 전파와 사역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수단들입니다. 그 사도들의 시대에는 표적들과 기사들이 그들을 통해 행해져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것들은 군중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기사들과 표적들을 강조하지 말아야 합니다.